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장, 그러니까 앞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죄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 속에서 그 지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될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이에 아주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출생은 장차 태어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절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삭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연 법칙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이삭의 출생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출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초자연적인 탄생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의 출생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가보시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 아이가 유모를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유를 먹고 자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인데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젖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기는 가만히 누워서 젖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손을 쥐었고 두 다리를 치켜올리고 막 휘저으면서 귀가 따갑도록 젖달라고 울어 지칩니다. 젖을 달라는 말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와 같은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새 신자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마냥 젖만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젖을 떼고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4장만 읽지 말고 이제는 성경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훈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어린아기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족 안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하는데 이건 어린아이들, 철없는 아이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의 특성과 성품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이스마엘은 준수한 소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아들이 가족 가운데 태어나게 되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속에 있던 나름대로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 믿는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본성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개종하기 전에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 성품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콧노래를 불러댔던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성품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창세기 7장 19절도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로마서 7장 19절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새 성품은 원치 않는데 옛 성품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 성품이 새 성품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어떤 성품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해야만 할 일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든지 아니면 육신이 우리의 삶을 잡고 흔들게 하든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 번째 대안은 없는 것이죠. 종의 아들은 반드시 추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받게 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종 하갈이 난 아들은 축출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1장 11절로 가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이스마엘도 엄연히 좀 자식이잖아요. 이삭과 어찌 보면 똑같은 자식이라고요. 이제 막 태어난 이삭은 귀엽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첫 아들로서 깊은 정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10대 청소년으로 성장한 이스마엘은 그동안 남부러울 것이 없이 호강함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끔찍하게 아꼈던 것이죠. 그런 아들을 추방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후처를 드린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손으로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린 것은 분명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아니하신단 말씀이죠. 주님은 결코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비록 골치가 아프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조롱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옛 성품과 새 성품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불안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요, 한편으로는 세속에 묻혀 살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두 마리의 말을 한 사람이 올라타서 경기를 벌였습니다. 각각 한 발씩을 말 잔등에 올려놓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달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마이고 다른 하나는 흑마입니다. 말이에요. 이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달린다면 여러분 장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함께 달리는,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백마는 이쪽으로 달려가려고 그러고요. 흑마는 저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게 그 말들의 그 속성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는 한쪽 방향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또 저쪽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새 성품을 따라 살든지 정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두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람의 성품에, 그러니까 옛 성품이죠. 그 작용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보여준 성격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마엘은 대를 이어가며 두고두고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방해를 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이런 불행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아들을 인류에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벌써 다 이렇게 예표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 기적적인 탄생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셨더랬죠. 그 좋은 예가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다면 삼손의 출생이 그렇고, 그런 출생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출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이삭의 출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좀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는 게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 사전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이들 두 가지 탄생은 모두 약속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상당 기간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실제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는 수많은 세대가 지났던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다음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탄생은 놀라울 정도로 병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라나 마리아에게 전해진 수태고지는 모두 불가능해 보였다 하는 겁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소돔까지 가는 도상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사라는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자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하는 걸 봅니다. 세 번째로, 이삭과 예수는 모두 탄생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삭과 그리스도의 출생과 탄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에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섯 번째로, 두 가지 탄생 모두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기적이었으며 주 예수님의 탄생 역시 분명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각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 그 창세기 21장 3절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삭은 아비에게 웃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하셨을 때 이미 주어진 이름으로서 그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마냥 좋아서 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두 기쁨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이 이삭과 예수님 모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22장에서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삭이 8살이나 9살짜리 꼬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매기 목사님의 주장으로 본다면 이삭은 33살 정도 된 장성한 어린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를 한 폭의 그림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부활입니다. 이 점을 강조한 다음 바울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 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